아, 먼저 부족한 자를 이 단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여기 우리 서목사님 또 이렇게 부족한 자에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아울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늘 성경책을 많이 갖고 다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성경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자세히 저부터도 몰랐어요. 그냥 성경 속에 귀한 요절들 몇 개씩 이렇게 늘 암송하면서 거기에 맞춰 늘 제 생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오늘에서는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구약 쪽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뭐냐 그러면은 이 구약 성경 안에 무엇이 우리가 들어있는지, 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이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9권이 어떤 식으로 이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가. 시간은 짧지만 요 문제와 세 번째,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역사가 들어있는가, 요것을 저희가 제가 사울왕을 비롯해서 인간왕을 시작을 하면서부터 남왕국과 북왕국 이렇게 갈라지는 왕들의 멸망까지 한번 그 요약을 최대한 바른 시간 내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잘 아시는 첫 번째, 성경은 역사 아닙니까? 역사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역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 언약,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이 들어있어요. 레위기에서만 율법에 보면은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그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예언, 하나님 말씀 예언이 들어있어요. 다섯 번째, 성경 속에는 많은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성공, 실패의 그런 많은 값진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또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여섯 번째, 성경에는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많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의 찬양을 많이 얘기하죠. 찬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일곱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첫째, 성경 안에는 역사적 진리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역사서 12권이에요. 잘 아시는 여호수아부터 쭉 나오죠. 12권. 에스라까지. 에스더 쭉 12권이 나옵니다. 여기서 12권에 대해서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있고, 그렇지만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 나눠집니다.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나눠져요.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 지구의 원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사가 볼 수 있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우리 족장사,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어지는 이 족장사의 정확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오경에도 보면은 출애굽의 역사가 있어요. 400년 만에 은혜로 홍해를 건너오는 출애굽의 역사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를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약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의 언약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즉 이것을 신약의 약속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혀진 언약이라는 약속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옛 언약, 이게 성경 속에 보면은 구약에 한 여섯 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요. 잘 아시는 아담에게 주신 메시아의 언약이 있어요. 잘 아시죠?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이 메시아의 언약이 있고요. 두 번째,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의 언약이 있습니다. 홍수는 더 이상 없다. 홍수 후에는 더 이상 홍수가 없다는 무지개의 언약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이건 정말 은혜의 언약입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 다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언약이 있거든요. 요 세 가지 언약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어떤 우리와 약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이 있어요. 이 이후에 네 번째가 나오는데 모세가 중재하여 된 언약이 있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쌍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언약이고 이 언약을 모세가 중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반드시 백성들이 지켜줘야 되는데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 성경 속에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남왕국 부왕국 다 멸망하고 포로까지 가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태인데 왜 이 언약을 모르냐 그러면은 이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경을 7년에 한 번씩 읽으라고 모세가 얘기를 했지만 성경을 안 읽습니다. 시내산에서 얻어진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무슨 약속을 했는지 무슨 언약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언약을 보지 못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우리 성경 속에서 보는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성경을 언제 보냐 그러면요.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거의 990년, 1000년 에스라가 인도할 때 수문광장에서 성경을 거의 1000년 만에 성경을 처음 봐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엄청난 어려움과 파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이 자손에 태어나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 다윗의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때가 되면, 이건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볼 수 있어요. 때가 되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 여섯 가지 성경은 우리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약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에는 셋째, 하지 마라 하라는 명령이 성경에는 수없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를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볼 때 레위기인 율법이 있고요. 우리가 신학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나오는 율법 613조가 있습니다. 이 613조가 있는데 요거로 인해서 신학에서 율법주의자라고 많은 그 다툼이 오고 있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라는 명령이 248조가 있고 하지 말라는 명령 365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613조 율법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 코로나서 연구를 한 겁니다. 연구를 해서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행동 지침으로 만들어버려요. 행동 지침으로 만들다 보니까는 결국 유대인들의 믿음을 형식적으로 만드는 그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아니지만 이 613조에 깊이 들여다보면은 세상 종말까지도 우리가 계속 지켜야만 되는 것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은 613조 율법을 보시면은 아마 참고가 되실 거예요. 근데 어떠한 제약을 했냐. 이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 날 900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된다. 그 전까지는 걸어도 되는데 그 이상 걸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행동 지침을 만듭니다. 안식일 날 무화과나무 두 개 이상 들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행정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 보지만 예수님 그러시죠. 하나님 말씀은 없고 사람의 말만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신약 상태 거의 이렇게 유대인들이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있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잡는 열심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왜곡시켜요. 연구를 해서. 그래서 그때 많이 나온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우리가 대체 잘 알 수 있는 탈무드. 이때 뭐 미드라시, 미시나, 게마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아는 것, 이것들이 전부 다 바벨론 포로에 가서 연구돼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왜곡시켰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 예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에는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록될 때에는 예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성취되어 버렸습니다. 이 예언들이 성취되어 버려서 역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예언서 쭉 보면은 그런 것들이 과거 구약에 많은 게 성취가 되다 보니까 예언이 성취의 역사가 되어 버릴 거예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17개의 예언서가 대표적인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예언도 보면은 요한 계시록에도 예언을 볼 수가 있고요. 복음서에서도 계시록 저 예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은 아마 지금 성경학자들이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간단히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예언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공부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무지해서 정말 몸이 아플 때 성경 배우고 자면 머리가 나는 줄 알고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성경을 눈을 뜨고 보면서 정말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성경 안 읽어요. 그냥 기도만 해요. 지혜 주시옵소서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가진 자에게 더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곧 지혜의 말씀으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지혜 있는 자에게 문득문득 많은 게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가장 밑바탕에 그 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더 많은 지혜가 얻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5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지 말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헛수고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달하면은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혜가 얻어지는 것을 분명히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섯째, 우리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인생의 참 교훈이 들어있어요. 성경은 인간들의 성공, 실패, 끝없이 이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대가를 충분히,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교훈들이 있어요. 특히 왕조사를 보게 되면은 엄청난 그런 잘못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왕들부터, 일반 사람들부터 하나님에게 배교하고 여러 가지 벌칠 때 그 얼마나 그 값진 그 죽음에 이르렀고 심지어는 대를 이어서 처벌을 받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지금 이 시대 2000년 후에 기록으로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기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교훈을 통해 이 시대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아주 말하고 싶고요. 일곱 번째 찬양이 있습니다.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다윗의 찬양이에요. 다윗은 고난 속과 기쁨 속에서 늘 찬양하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먼저 성경 속에는 역사와 약속과 명령과 예언과 지혜와 교훈과 찬양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알아야만 조금씩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이 구약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좀 성경 보기가 좀 쉬워지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율법서 다섯 권입니다. 역사서 열두 권이에요. 찬양서 다섯 권입니다. 이게 시가서라고 하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 다섯 권, 예언서 열일곱 권, 총 서른아홉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성경에서 이 출애굽하여 시내 광야에서 3개월 만에 도착을 해요.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12개월 5일 정도 거주하고 이때 성막을 다 만들고 떠났는데 바란 광야를 거쳐 시인 광야에서 이 바란 광야에서 가네스 바나에서 정탐꾼을 올려보낸 거로 인해서 돌아서게 되죠. 그래서 시인 광야에서 38년을 머무르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율법서 다섯 권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우리가 창세기 하면 창세기가 제일 먼저 써진 거로 보시는데 성경 속에서 가장 먼저 써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께 받은 것이 레위기인 율법과 그 다음에 성막 짓는 거,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서 다섯 권 중에 가장 핵심이 레위기로가 볼 수 있는데 이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구원받은 후에 제사장으로 선택된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법칙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데리고 나온 게 아닙니다. 정말 그 400년의 종처럼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들이 나게 되면은 나일강에 던져져서 한 50년 정도면은 이미 대가 끊기는 그 민족이에요.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나라로 끌고 나왔어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의 나라로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 레위기인 율법이에요. 제사 지내는 방법부터 어떻게 우리 여러 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총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법칙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지키면은 이게 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 은혜로고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는 율법을 지키면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복을 받,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꾸 혼동하기 쉬운데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근데 자꾸 이 율법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민수기라고 이제 다섯 권 중에 민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광야에서 이 레위기의 율법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민수기 사람의 수를 두 번 세웠어요. 처음 출애굽할 때 한 번 쉬었고 출애굽 1세대를 쉬었고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1세대가 다 죽고 또 다시 인구를 세봅니다. 2세대를. 그래서 보통 이것을 민수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뭐 영어 성경 넘버스 숫자들이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히브리 성경으로는 베밋 바르 광야에서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광야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광야에서 레위기처럼 레위기를 가지고 생활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광야 생활을 다 끝낸 후 모세가 율법을 모압 평지에서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이미. 2세대. 이미 2세대한테 다 출애굽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를 전부 다 광야 40년사를 2세대한테 설명을 합니다. 세 부분 나눠지는데요. 설명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레위기인 율법을, 레위기 보시다가, 이 신명기를 보시면은 자꾸 같은 말이 번복되어 있습니다. 또 나온 게 또 나오고 또 나온 게 또 나오는데 이것을 모세가 레위기의 법조문들을 설교식으로 알기 쉽게 풀이해 놓은 거예요.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자를 한문으로 보면은 납신자, 잔나비신자, 원숭이신자를 써놓거든요. 근데 이 신자는 5편을 자세히 보시면 대풀이할 신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재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하고 레위기가 다시 반복되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세 부분 나눠지는데 1장 1절에서 4장 한 43절까지는 모세가 광야 40년사를 회고하면서 이세대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4장 44절부터 28장 28절까지는 레위기를 아주 쉽게 설교식으로 재해석해서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면은 신명기 책이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이해하기도 쉽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9장 34장은 모압 평지에서 율법을 추가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명기라는 것은 4개 연속해서 다시 쉽게 설명해 놓은 거라는 것이고요. 그럼 출애굽은 뭐냐? 자,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아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된 역사적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창세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와 언약을 맺은 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고 타락된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또 이후 약속을 믿지 못해 또 백성들은 바벨탑을 쌓죠. 이때 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시켜가지고 온 지면을 흩어버립니다. 그 흩어버린 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야곱을 부르고 구원하십니다.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서 다섯 권은 한 가지 책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될 책입니다. 이것을 일단은 중심을 갖고 성경을 보면은 좀 보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모습, 레위기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사실 역사서입니다. 우리 12권, 12권의 역사서를 보면은요, 레위기대로 살아가는 모습, 약속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는 몇 년이냐? 1500년입니다. 1500년이 BC 1446년에 출애굽을 해서 AD 70년에 멸망을 해요. 예루살렘 멸망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나라처럼 5000년 역사가 아니라 1500년 역사, 아주 간단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공부하면은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역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12권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를 보면은 율법, 즉 언약, 이것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또 그리고 무엇을 잘못하여 징계를 받는가, 무엇을 잘하여서 복을 받는가, 이 책이에요. 역사서를 보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지켜졌는가 안 지켜졌는가, 이 모습을 보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말없이 복을 주십니다. 말없이 복을 주시는데 저주를 할 때, 이 약속을 어길 때에는 저주를 부시는데 먼저 절대 저주를 먼저 안 하세요. 경고를 하십니다. 먼저 예언자들을 보내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것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시지만 저주를 붓습니다. 이 저주는 하나님이 잘못이 아닌 우리 인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어진 거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그 예언자들의 말들의 경고를 들었으면은 아마 이 예언들, 경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수없이 우리 선지자서나 엘리야나 엘리사가 많이 와서 수없이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어느 백성도 그 예언자들의 얘기를 듣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 때려죽이던가 아주 힘들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보시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성경책대로 이렇게 보시면 사실 어려워요. 어려운데 구약을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위해서 율법도 사서꾼으로 해서 역사서로 이어집니다. 전반부가. 근데 역사서에도 보면은 12권 중에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것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3개 정도가요. 그러니까 그 외에 9개 역사서가 이어지면서 에레미야 에가로 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돼서 전반부가 끝납니다. 에레미야 에가에서.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반으로 나눠주면 후반부에는 뭐냐 그러면은 바벨론 파로에 가서 성경들이 기록이 돼요. 그게 제일 먼저 시작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에스겔도 전부 다 바벨론 쪽에서 포로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때 에스겔은 1차 포로, 다니엘이 1차 포로,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역대 사항하가 이제 그 사이에 끼면서 에스라, 우리 선지자서 학계와 스가라가 17개 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겁니다. 17개 중에서 15개는 전 포로 전이고 바벨론 포로 후에 학계와 스가랴서가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 느헤미야 말라기로 해서 구약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야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된 것은 그냥 순으로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적혀졌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렇게 배열을 나눠서 전반부, 후반부 나눠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확실히 쉬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대체적으로 그러면 성경을 구약 성경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인간 실패의 역사예요. 인간 타락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창세기가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선악과를 따자마자 당장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또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이후에도 또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아 상당간 죽음의 죽음 기간이 유예가 되는 모습을 보셨어요. 죽은다고 했었죠. 선악과 열매 따면 죽은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서에서 800년 정도 더 자식을 낳으면서 상당 기간 동안 우리가 죽는 기간을 유예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6장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가 홍수가 오게 된 원인이 가장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도덕적 타락을 말씀하셨어요. 6장에 보면은 도덕적 타락이 나무에서 홍수가 오십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인간을 만든 것에 대해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도덕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왜 아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짓지 않았습니까? 수없이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만들 수 있죠. 경건한 말라기서에게 나오고 있어요.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속에서 뼈에서 하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법칙이요. 하나에서 둘을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둘이 합쳐서 하나가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남녀가 합쳐서.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의 법칙이 늘 우리는 지금 늘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걸 그냥 뭐 당연시 하는데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빚으셨어요. 그리고 말라기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6장을 볼 때 완전 도덕적 타락이에요. 힘센 사람들이 마음껏 자기 남의 여자를 취합니다. 남의 여자를 다 취해서 그런 타락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노아의 여덟 가족을 구원하셨죠. 근데 이제 다시 또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언어를 혼잡하셔서 버리시지 않고 흡사산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믿음이 유지되어오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애굽에 가서 말씀처럼 백성들은 번창하였지만 애굽에 가서 완전히 애굽 사람처럼 타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400년 동안 그 모습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때 그들의 한 50년에서 70년 정도 남았던 그 신음에 이제 대가 끊어지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신음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셨는데 이 건져내셔서 여호수아 이후 사사시대에 그 구약에 한 300여 년 정도 종교 암흑기가 옵니다. 이 사사가 우리가 성경에 한 12명 정도 나옵니다. 대표적 기드온도 있죠. 운니엘. 또 이렇게 사사들이 있다 정말 타락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손. 삼손은 사사지만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대략 한 30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태를 열지 못하는 여인을 찾아가서 태문을 열면서 서약을 받고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나시린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삼손이었어요. 삼손의 이름은 작은 태양인데 결론은 우리가 나시린이 해서 안 될 그 세 가지 종목을 삼손은 다 합니다.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독한 술을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독한 술을 먹으면 안 되고 그냥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삼손을 보게 되면은 다 하죠. 기생집에 가서 그 모습을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술도 수없이 먹고 시체에서 또 꿀도 벗고 시체 뼈다구 갖고 사람을 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데 저도 어릴 때는 삼손의 대단한 그 힘에 대해서 부러웠었어요. 성경의 깊이를 보면 이 사람은 나시린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다 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삼손은 눈이 뽑히고 지하 연자맷돌에서 눈이 뽑히는 그런 신세로 정말 하나님이 정말 큰 태양과 같은 사람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역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 사무엘도 우리가 나오죠. 그 엄청난 사무엘이 나왔어요. 참 사무엘이 리더십 굉장히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크게 부각된 사람인데 이분도 자식 둘이 판사로 가서 뇌물을 받지 않습니까? 뇌물을 받고 결국은 그 원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를 물러납니다. 사무엘이 막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아니라 나를 물러나게 하는 거다 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시죠. 이때 이제 인간왕이 나옵니다. 이들이 원한 것이 인간왕. 그 다음에 인간왕이 처음에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왕을 볼 때 사울은 처음에 겸손했어요. 권력의 맛이 들다 보니까 사람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왕이 또 들어서죠. 정말 10년을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10년을 도망다닙니다. 성경 속에서 수만 미친 짓까지 하면서 피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 왕이 바세바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진짜 그 집안은 다윗 집안은 정말 모든 백성들이 어려움에 휘말리게 돼요. 첫째 아들 암몬은 의부 여동생 다말을 또 이렇게 급탈을 했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서 또 도망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다윗이 피난을 하는 모습이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엄청난, 성경 보면은 그일 이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 기록에는 그일 이후라는 것은 밧세바 사건 이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이 다윗에게도 엄청난 시련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마지막에 있는 아들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아들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솔로몬은 사실 어렵게 아도니아 반역, 다섯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하는 상황에서 어렵게 왕으로 등극합니다. 상당히 지혜로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1,000명의 여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산당을 다 지어줍니다. 있는 산당을 다 지어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느냐, 예루살렘이 산당, 완전히 예루살렘 산 어떤 상황이 되냐면 종교 박람회장이 돼요. 이단 종교로 아주 박람회장식으로 온통 이 솔로몬이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지어주는 신은 다 지어주는 거예요, 산당을요. 그런 문제가 나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두 번을 경고합니다. 솔로몬한테. 경고하지만 듣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인 다윗을 보고, 그때에는 나라를 찢지 않고 사실 때 나라를 찢는다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이후 정말 우리가 볼 때 많은 지혜가 있는 그 왕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어떤 문제가 나오면요, 다윗 이후 쭉 왕들 중에 보면은 출애굽에 나왔던 급한 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했지만요, 만나가 떨어질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성경 속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왕은요, 요시아 왕 하나 있습니다. 거의 남한국 끝날 마당 요시아 왕 때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을 다 안 지키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과의 얼만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가를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이러한 상태로 이어지면서 1,000명의 여자 중에 얻은 아들이 하나 그 대를 잇는데, 그게 이제 남왕국 첫째 왕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인데 이 사람도 지혜롭지 못하고, 성경에 나오죠, 공경하지, 백성을 공경하지 못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고, 북왕국에는 솔로몬의 신하였다가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해왔던 여로보암이 일대 왕으로 등극하는, 솔로몬이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시간상 중요한 거 남왕국, 북왕국 이렇게 그 부분만 좀 이렇게 왕들을 좀 소개해 볼게요. 남왕국에 우리가 특히 잘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보면은 남왕국, 북왕국 막 섞여 있습니다. 섞여가지고 잘 정리가 안 되면은 또 같은 왕 이름도 막 있어요. 그리고 남왕국의 왕은 20명이고 북왕국, 북이스라엘 왕은 19명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름도 같은 것도 있고, 상당히 성경이 그 왕대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히 남왕국에서 잘 알아야 되는 여호사밧, 이게 네 번째 왕인데요. 이 왕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지만 아주 분별력이 없었어요.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북왕국에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에 아시죠? 아합과 이세벨. 얼만큼 이게 악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 딸이 하나 있었어요. 아달랴. 딸이 아달랴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 아들 여호람과 정략 결혼을 시켜 다윗 계보를 흔들어 놓은 계기를, 다윗의 계보가 여기서 끊어질 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그러면요. 여호사밧이 아들 여호람이 의문의 병으로 아파서 죽게 돼요. 그때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과 정략 결혼이 되다 보니까는 왕들이 서로 왔다 갔다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6대 여호람의 아들 여섯 번째 왕 아하시아가 북왕국을 가서 이렇게 인사차 갔는데, 그 당시 이제 오므리 왕조가 무는 예후 왕조가 들어서면서 예후한테 이 왕이 북왕국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죽음을 당하는데 이때 그 이세벨 저 아하가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 이게 이 사람이 아하시아의 엄마예요. 자기 아들이 죽은 모습을 보고 이 아달랴가 어떠한 문제가 보면 손자들을 다 때려 죽입니다. 메신진 나오지 않지만 이 아달랴가 손자들을 다 때려 죽이면서 자기가 6년 동안 여왕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 20명을 볼 때 요 일곱 번째 왕 여자 왕이 여왕이 6년째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당시에 자기가 왕이 됐는데, 다행히도 그 아하시아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여호세바라고. 여호세바와 그 남편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때 이거 아달랴가 손자를 다 때려 죽이려고 했을 때 어린애를 갖다가 하나 구출해내요. 그게 이제 여덟 번째 왕이 된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이 그래서 가장 어린 나이 일곱 세 때 이 제사장이 다시 아달랴를 죽여버리고 이 어린 왕을 다시 등극을 시켜요. 그래서 다윗의 계보가 요아스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아스도 이렇게 어렵게 구출돼서 왕이 됐지만 이 성경 말씀인 율법을 바로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그 고모부 제사장 여호아다가 죽고 나서 이 왕이 대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대제사장을 죽여버려요. 이 요아스 왕도. 그래서 결국은 이 왕도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 요아스 왕도.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대가 이어지면서 우리가 많이 알던 열 번째 왕이 있습니다. 우시아. 우리 성경에는 아샤라 왕이라고도 합니다. 이 왕은 성경에 잠깐 비치거든요. 제사장 직분인 제사까지 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려 별궁에서 이제 죽는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13대, 13번째 이제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는 기도의 왕 뭐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성경을 보실 때요. 한자 한자 끝까지 다 보십시오.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보셔야죠. 좋은 점만 봐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시시기야 왕도 잘해요. 나이가 먹으면서 자꾸 실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왕이 나중에 말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요. 성전에 문짝에 있는 덮여있는 금까지 다 벗겨내가지고 상납을 시키면서 자기의 어려운 면을, 위기를 모면하는 모습을 성경은 써 있어요. 잘한 면도 있었지만 말년에는 이분이 그러한 부분까지도 실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것은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히스기야 왕이 죽음에 이른 병에 걸려서 그때 기도함으로써 15년이 연장됩니다. 그때까지 히스기야는 자식이 없었어요. 15년 연장되면서 그 우리가 참 잊지 못해,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너희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그 일이 아주 진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이 므낫세가 그 헵시바하고, 원래 헵시바가 히스기야의 부인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이 므낫세가 탄생을 해요. 요 기간 동안. 근데 이 기간 동안 태어난 왕이 가장 남유다에 55년 동안 왕 노릇 하면서 가장 악한 노릇을 하는 이 므낫세가 그때 태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톱으로 켰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가 바른 말을 하니까 므낫세가 이 상자를 틈에 놓고 이사야 선지자 톱으로 쓸어 죽였다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므낫세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다는 그 왕이 이제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처럼 한번 요시아 왕이라고 이제 말년입니다. 16대 마지막 이 말년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개혁을 하다가 애굽과 전쟁을 관여할 필요 없는 무기도에 나가서 전사를 해요. 이러므로서 많은 게 이제 종교를 잘못된 것을 이방 종교를 다 쓸어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러서 더 이상 개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이 사람이 하시는 것이 성전, 아까 말씀드렸던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때 성경은 유월절을 요시아 왕 때 지켰다고. 그럼 그 전까지는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그거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죄인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가 변화되고 또 회개하고 지켜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성전을 수십 년 동안 성전 청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성전 청소하다가 성경을 발견하는데 제사장들도 그게 성경인지 뭔지 몰라요. 여선인자 훌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그게 성경인지 알아요. 아마 이 학자들은 이거 신명기 아니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것을 사반이라는 그 신하가 읽어줍니다. 이것을 읽어주고 옷을 뜯고 회개라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네 때에서는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옷만 찢고 회개했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시아 왕 이후에 아들들이 여호아스, 여호아김, 여호아김은 손주입니다. 시드기야가 또 아들이에요. 이렇게 거쳐서 전체적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서 멸망을 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시간, 핵심적인 왕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북왕국을 잠깐 건너가면은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19명 모두 다 악한 왕들이에요. 여기는 아홉 왕조가 들어서는데 다 칼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뒤집어집니다. 아홉 왕조가 구성되어 있어요. 19명인데. 그래서 전부 다 악한 왕이었고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합 왕 때 하나님께서 너무 타락된 모습을 보고 도저히 되지 않겠다 해서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를 보내도 듣질 않아요. 영감이 갑절된다고 나와있죠. 엘리사를 보내도 회개하는 모습이 없으고 계속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4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760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관계하시니까 760년이 되어도 변화가 없자 여기서 요나서가 처음 나옵니다.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하죠. 뜬금없이 보낸 게 아닙니다. 요나를 너무 이게 북왕국 자기 민족들이 듣지 않으니까 어디 한번 요나 한번 니느웨 보내보자. 근데 뭐 하루만 전에도 어쨌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계속 북왕국에다가 아모스를 또 보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요. 회개 않습니다. 호세아는 자기의 삶을 가지고 간증하면서 설득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미가 선지자 나오죠. 질책을 강력하게 질책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그리고 정말 스바냐서를 보면은요. 진멸하고 멸절하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이 첫 장부터 흘러져 나옵니다. 선지자 읽어보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언서예요. 그래도 그 경고도 무시하고 요엘 선지자의 권면도 듣지 않아요. 이러한 역사 속에서 결국 호세아 왕 때 720 BC 721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합니다. 두 왕국이 이렇게 남왕국, 그러니까 150년. 그러니까 남왕국은 북왕국 한 멸망 후 150년 이후에 멸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추론해 본다면은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에레미야가 40년을 울고 전했습니다. 40년을 울고 전했지만 결국 회개하지 못했잖아요. 40년을 울면서 한 선지자가 해도 허건 날 에레미야 선지는 두들겨 맞고 저 터지고 저 구덩에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지만 누구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서기인 바룩 하나 기록한 바룩 하나 믿었어요. 결국은 그런 역사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후반기에서 바벨론 포로 간 뒤에 보면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어떤 신실함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간 사람들조차도 결국 바로 서지 못했어요. 또 거기서 우리가 아까 강력하게 했던 에스겔 선지자가 참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어도 되지가 않았고 결국 하나님 은혜로 포로로 돌아와서 990년 만에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율법 낭독을 처음 이렇게 성경에 그때 나옵니다. 성경 본 곳을. 그렇지만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에스라가 그렇게 했을 때 다시 이제 수르바벨 성전인 제2성전을 쓸 때 짓지 못하고 막 백성들이 난리될 때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질책과 권면을 해요. 근데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이었고 이제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 때는 말라기 선지자를 보면은요. 그때가 BC 한 400년경으로 봅니다. 400년경으로 보는데 아마 에스라 선지자 이런 분들이 소천한 후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학자들은. 그때 이미 이제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종교적으로 타락된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처음에 하나님 그래요. 말라기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대들은 시작하면서 말라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대들면서 언제 사랑했느냐? 이런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와 시내산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너희 백성들이 깨버렸다 하면서 정말 기가 막혀 하셔 떠나시는 게 말라기의 전체적인 배경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미련이 남으셔서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하시죠. 한마디로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를 본다면은 인간 타락의 역사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약속을 지켜요. 하나님만이 안타까워하시고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책을 안 봤다는 거죠. 그걸 보지 않고 자기가 자기 하나님, 자기 생각의 하나님을 그 당시에도 그렇게 믿고 이방신들을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이제 떠나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 안 하세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기간 동안 정말 엄청난 그 시련을 받습니다. 십계에서 하나님에게 맷돌질을 당해요. 이때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냐.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남방왕 부왕강 나옵니다. 이게 세계사에 나오는 150년 전쟁사예요. 150년을 애굽과 아수리아하고 셀주스하고 그 가나안 땅을 놔두고 150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거기 나오죠. 땅 속의 보화. 그 당시에는 숨길 수 있는 것은 뭐 여자를 숨길 수도 없는 거고요. 보물을 다 땅 속에 숨겨놨어요. 땅 속에 숨기다 보니까 그때 사명경사에서 이 예수님의 비유장들이 예언이 되는 겁니다. 이때 400년 동안 이렇게 단절되면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린다면은 구약에는 여자는 사람 배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남자만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약 성경 보면은, 서신서에 보면은, 요들에게 어머니의 신앙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은, 이때 그 400년사 때 전쟁사에서요, 여자들이 엄청난 전쟁에 여자들 피해 보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150년 사이에 많은 피해를 보다 보니까, 여자가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누구 자식인지 몰라요. 그 정도로 이 부계사회가 모계사회로 변하면서 엄청난 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시대 이스라엘에서는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400년사를 보시게 되면은 엄청난 시련이 겪어져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400년을 마치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 오심을 사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이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대충 구약을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낸다면은 사실 이 시대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어야 할 것은 믿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어요. 이것이 왜 이러냐? 네, 말씀에 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에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을 갖고 내 판단에서 내 착각 속에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정말 성경 속에 이 역사를 다 내 것으로 만들어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많은 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바로 서라면은 이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얼마만큼 만드냐에 따라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라고 저는 얘기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